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싸우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월드캠프 치르느라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는데 12일이라는 기간이 그냥 하루 만에 후딱 지나가 버린 듯한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도둑맞은 듯한 마음이 들고 또 그 짧은 기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소망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화요일 날 아침에 잠비아 이제 장관님하고 수행원을 만나서 이분이 저번에 몇 달 전에 와서 박 목사님을 뵙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잠비아 대통령의 거의 실세나 다름없는 분이고 현재 잠비아 그 국가에서 기부를 받은 그 땅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을 온 마음으로 돕고 이렇게 함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번에는 목사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갔는데 이분이 구체적으로 마인드 강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출발을 하시는데 오전에 마인드 강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잠비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부분을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게 됐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어떤 나라는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대통령을 만나고 그래서 앞으로 MOU를 체결을 해서 앞으로 마인드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IYF에게 청소년 문제를 맡기겠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하고는 이제 이야기가 잘 됐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주질 않아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지시가 딱 떨어지자마자 밑에 사람들이 발빠르게 막 움직이면서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도 있고 스와질랜드 같은 경우는 국왕께서 특별준비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IYF 측에서도 특별준비위원회를 이제 파견했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서로 이렇게 MOU 체결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나가자 결정을 내렸는데 결정은 내려졌는데 구체적인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교육부 장관님이 야 우리가 MOU 체결도 했고 국왕께서 청소년 문제를 IYF에 맡겨서 이걸 진행하라고 했는데 야 그동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급히 연락이 와서 이 스와질랜드에 이제 막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밑에 사람들은 막 좋다 그러는데 또 대통령하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과 대통령께서 만나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잠비아의 마인드 강 교육을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이 잠비아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일찍 들어오려고 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함께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의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한국에 나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너는 한국에 나를 대신해서 가는 거다. 그래서 가서 잘 보고 듣고 배워서 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면서 장관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는 제 귀는 대통령의 귀입니다. 제 입은 대통령의 입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잠비아에 오십시오.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IYF에 땅을 줬다는 건 이미 저희들이 이 IYF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다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믿을만한 단체라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기부해 드린 거고 땅을 드린 그 자체가 IYF를 믿는다. 이제 같이 일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야, 그 장관님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막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대통령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가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목사님을 대통령께서 초청하는 친서를 가지고 온 장관님들이 여러 분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일정이 굉장히 빠듯한데 이 장관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언제든지 날짜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님이 우리와 하나가 돼 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받으니까 한 형제가 되고 장관님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돼서 마음이 막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캠프를 마치는 그 캠프 진행 과정에서 이제 총장 포럼에 가서 제가 또 이제 사회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총장님도 한 분 한 분 만나서 인사를 하면 이분들이 막 마음이 열려가지고 우리 대학에서 캠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조건으로 해야 합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 사례비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묻고 저희들 대학에서 캠프를 열어주십시오. 한 총장님은 코소보에서 왔는데 코소보가 어디 있지? 하고 보니까 유럽에 있더라고요. 알바니아 옆에 있는데 알바니아에는 교회가 있는데 그 코소보라는 나라에는 아직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아요. 아직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는데 유럽에 있는 사역자들이 무전전도행을 나라에 떠났대요. 교회가 없는 나라에 아무 연고자 없이 이제 떠나서 대학을 찾아가고 정부기관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마인드 강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없는 나라에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2년 전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 저 많은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원받지 않은 저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이후로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치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분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품고 계시는구나, 야, 이런 나를 용납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스스로 회개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성경은 이미 로마서 2장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그랬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1년을 살았다, 2년을 살았다, 10년 세월을 보냈다, 내 방법 믿고 내 생각 믿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몸부림을 치며 10년 세월을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실패를 했다, 망했다, 그 결론이 딱 지어지면, 그 결론이 나면 그래, 10년 동안 나를 믿고 살아와 봤는데 나는 이제 망했어, 실패했어, 그러면 이미 실패한 나에 대해서 선을 딱 긋고 이제는 나 안 믿겠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주님을 믿는 게 낫지 어찌 나를 믿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어리석어서 나를 믿고 10년 세월을 달려와 봤는데 다 망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에 선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10년 세월 나를 믿고 살았는데 내 마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안 됩니다,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저주입니다, 저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을 그어야 되는데 망했다고 하면서 실패했다고 하면서 주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로서 사는 걸 보면 아직 선을 긋지 않고 있더라. 자, 스스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런 나에게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나를 믿는 데서 예수님을 믿는 세계로 옮겨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그 신간을 이렇게 쓰셨는데 거기에 유인철이라는 형제, 그 유인덕이라는 형제가 나오는데 제가 강남에 있을 때 그 형제 결혼을 시켰거든요. 이 형제가 마음도 약하고 생각도 많고 그러는데 저는 그 형제 과거를 몰랐어요. 결혼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 형제가 전에 막 사단에게 잡혀서 치료도 받고 막 악령에 잡혀서 그렇게 살았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국에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북경대 경영학과를 들어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죠. 교수님도 칭찬을 하고 야, 유학생들 중에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생각입니다. 나만큼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최고야. 그 생각이 어느 날 딱 들어지면서 그 생각이 딱 들어지니까 다른 유학생들 다 무시하게 되고 뭐든지 자기는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2학기에 이제 과목 신청을 하는데 가장 북경대에서 어렵다는 곳이 영어과인데 그 과를 지원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7점 나왔다 하더라고요. 100점 만점에서 7점. 그때 충격을 받은 거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에서 그런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일주일을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일주일 잠을 못 자면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막 이 눈꺼풀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볼기짝에 막 피부가 막 흔들리는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볼이 흔들리고 막 움직이는 거, 이 피부가 움직이는 건 공안이 나를 감시하고 있어서 그래. 어디선가 경찰이 지금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학교도 못 다니고 공부도 못하고 막 악령에 끌려다닌 거예요. 한국에 나왔는데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오신 아들을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 형제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내가 의사라고 생각을 해봐라. 자네가 장티푸스 걸려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의사라고 하면 내가 말라리아라고 하면 말라리아냐 장티푸스냐? 그야 말라리아죠. 그렇지. 자네가 생각할 때 아무리 그게 장티푸스라 해도 의사가 말라리아라고 하면 말라리아인 거야. 그리고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면 아, 예, 그렇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저는 말라리아 걸린 거네요. 그래, 바로 네 생각을 버리고 의사의 말을 듣는 거야. 지금 너는 악한 영에 잡혔어. 악한 영이 네 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서 너를 종을 삼아서 끌고 가고 있는 거야. 네가 볼 때 장티푸스지만 의사가 말라리아라면 말라리아인 것처럼 네 속에 올라오는 그 모든 생각의 세계는 악한 영이 너를 속이고 이끌어가는 세계인 거야. 너 아니야. 그러면서 이 형제가 그 생각에서 탁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제가 강남에 있을 때 보니까 고등학교에 체험담, 그 굿뉴스코 체험담 강연하러 학생들이 다니는, 청년들이 다니는데 이 형제 줄기차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잠을 자려고 누우면 막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거 뭐 전혀 문제 안 된다 하더라. 병원에 가서 다 치료받고 검사를 받고 아무 이상 없다. 완전히 형제가 새 사람이 돼서 사는데 자매하고 둘이 이제 만나서 선을 보게 됐는데 한 시간 가서 이야기하고 오라 그랬더니 두 시간이 돼도 안 와요. 나중에 보니까 두 시간 반을 이야기했다가 둘이 앉아서 지금 결혼해서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매도 형제를 그래 사랑하고 형제도 자매를 그래 사랑하고. 여러분, 그 형제가 악한 영이 넣어준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생각에 끌려가는 동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동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근데 중요한 건 그 생각 하나에서 벗어날 방법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사실. 브라더 앤드루라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원숭이를 사서 키우다가 이 원숭이가 시름시름 하면서 막 힘을 잃고 있는데 그 원숭이를 끌어안고 막 이런 머리를 쓰다듬고 목을 만져주는데 그 목에 턱 걸리는 게 있는데 어릴 때 철사줄을 목에 매놨는데 그게 살 속에 박혀있는 게 뭐였어? 그 철사줄을 원숭이는 스스로 풀 수가 없잖아요. 앤드류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죠. 야, 내가 이거 살을 도려내서 이걸 이렇게 딱 풀어가지고 너를 여기서 자유케 해줄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하고 칼과 벤지를 가지고 와서 숲속에 들어가서 막 살을 도려내는데 아프지만 피가 막 철철 나지만 원숭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벤치로 매듭을 찾아서 딱 잘라서 그 철사줄을 풀어주게 되는 거죠. 몇 주 전에 한 자매님이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앉자마자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매님이 얘가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자 바로 얼굴을 붉히면서 어머니를 향해 막 노려보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내 귀에 들리질 않았어요. 야, 잠깐만, 너 나를 좀 봐라. 조금 전에 뭐라고 했지? 아니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 전에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나에게 이야기해봐. 게임 중독 아니라고요?
엄마는 지금 게임 중독이라고 말하는데 난 게임 중독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늘 항상 이야기하느냐.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테스트 한번 해볼게. 이야기 들어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이야, 몸이 뻐근한데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쉬는 시간에 게임 좀 할까? 그래서 한 30분 했다고 해봐. 야,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되겠다. 다시 공부해야지 하고 컴퓨터를 딱 끄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어. 두 번째 학생이 있는데 공부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공부를 하고 앉아있는데 생각에 게임하고 싶은데 언제 게임하지? 엄마는 왜 밖에 안 나가는 거야? 왜 자꾸 나를 감시만 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미치겠다. 그러면 공부하는 내내 게임하고 싶어.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마쳤어. 이야, 이제 해방이다. 게임해야지. 그리고는 게임을 하더니 30분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3시간은 기본이라 카대요. 맞아요, 학생들? 거기는 대답 잘 안 하네. 한번 하면 빠진대요, 거기. 제 둘째가 있어요. 이 녀석은 평상시 게임을 절대 안 해요. 하도록 허락도 안 해주지만. 그런데 1년에 딱 두 번 해요. 그날이 언제냐고요? 시험 보는 첫날. 기가 막히잖아요. 내일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하루 시험 치고 PC방에 가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몇 번 겪어봐가지고 알잖아요. 이 녀석 오늘 시험 기간이지. 오늘 또 이 녀석 틀림없이 PC방 갈 거야. 그러고는 그날은 내가 마음 딱 정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11시쯤 끝났는데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12시, 1시, 2시, 3시, 4시 돼서 왔어요. 내가 이제 작심하고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너 이리 와봐라. 너 공부 시험 몇 시 끝났어? 11시예요. 어디 갔어? 친구 집에요. 뭐 했어? 라면 삶아 먹었어요. 그리고 공부했어요. 그래? 근데 내가 생각할 땐 말이야, 어떤 부모가 시험 기간에 친구 데리고 와서 노는 걸 좋아할 사람 부모가 아무도 없어. 어? 근데 자, 라면 먹었어. 그래서 자, 12시 반 1시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1시부터 4시까지 뭐 했어?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죠. 이제 이걸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저를 이길 수는 없,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럼 그거 1시간 했다고 쳐.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그래, 뭐 했어요? 또 그렇다고 쳐. 못 당하는 거예요. 딱 덜미가 잡혀. 너 게임하고 왔지? 고개를 푹. 그 게임을 하면 3시간은 한번 하면 3시간은 좋게 해야 된대요. 이 아이에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아이는 게임 중독이다.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40분 이상 게임을 한 번에 40분 이상 하는 아이는 게임 중독이래요. 신문에서 이론상은 그래요. 근데 40분 하고 게임을 끝내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아이들, 여기 있는 학생들 집에 가면 딱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이게 뭐 이렇게 할 텐데 40분 넘기는 학생들이 거의 거반 차지할 것 같아. 이 학생이 고개를 떨구더니, 자, 너는 어느 쪽이냐? 두 번째요. 그러면 게임 중독이냐 아니냐? 게임 중독이네요. 부모들은 너 언제까지 게임만 하고 있을 거야? 꾸짖고 하잖아요. 얼마나 엄마가 닥달을 했는지 감정이 받쳤어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니까 이제 듣는 거죠. 마음을 끌어내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마음에 막 이제 끌려오는데 조금 수그러들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마가 힘이 났어요. 그래서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얘가요 엄마를 옆에 죽이고 싶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이가 또 얼굴빛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쳐다보면서 그 얼굴 표정, 그 얼굴 표정에서 아, 그렇게 말했구나 하는 걸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 엄마가 자꾸만 내가 게임 중독 아닌데 게임 중독자라 나를 몰아세우니까 그렇지. 이제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얘가요 이렇게 말해요 하는 순간 엄마를 딱 쳐다보면 에이씨 하더니 고개를 떨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 너가 많이 힘들구나. 너만 많이 힘들지. 너 그러고 싶지 않지. 너도 엄마를 향해 그런 감정, 그런 표현 쓰는 자체가 고통스럽지, 괴롭지. 괴롭지요. 지금 말은 안 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 문제를 두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을 거예요. 이 아이를 다그치고 꾸짖고 아무리 지적을 해도 아이는 벗어날 수 없어요. 자 보십시오. 그렇게 꾸짖고 있는 엄마도 이 아이 못 건져주잖아요.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꾸짖고 있는 엄마도 지금 못 건져내주는데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아이는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 없어서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슬프지만 내가 엄마를 패 죽이고 싶어. 그렇게 막 고함을 지르고 있는 아이 마음이 정상적이겠느냐는 거죠. 웃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아이 마음이 눈물을 보면 이 아이 마음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 그 마음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마음을 이끌어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드러나기 전에는 마음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지키려는 마음, 가리려는 마음, 숨기려는 마음밖에는 없으니까요. 제가 오늘 창세기 27장을 읽었는데 대구 공군부대 근무했는데 제 동기생이 활주로 안에 비행대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동기생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오후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첫 만남에 창세기 27장을 펴놓고 전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하는데 27장이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복을 받냐? 야곱이 복을 받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된다마는 그런데 또 에서는 어떻게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느냐? 난 그거 이해 못하겠다. 이게 이제 만나면 싸움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친구를 자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만나니까 저번에 이 교제했던 걸 까마득 잊어버려야지. 저번에 만나서 창세기 27장 가지고 교제하다가 변론하다가 끝났잖아요. 그 다음 만났는데 몇 개월 만에 만나니까 내가 무슨 말씀 가지고 그때 교제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도 모르게 창세기 27장을 펴놓고 또 교제 가시는데 그러면 또 이제 이 친구는 안 풀어졌기 때문에 야 이거 저번에 너 이야기했잖아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제가 공군에 35개월 근무하고 제대로 했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 만났으니까 한 대여섯 번 만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는 동안 만날 때마다 창세기 27장을 가 교제했는데 안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자가 돼서 전주 대전도 집회를 갔는데 아, 이 친구가 구원을 받았더라고. 전주교회 와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결혼해가지고 복음을 섬기고 있는데 한 번씩 전주에 가서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도 구원받은 형제라 가지고 동기생인데 야악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야 용성악 하고 그러면 황영성인데 용성아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는 어 목사님 하고 이제 야 말 나라 동기잖아 우리끼리 말 나라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이삭 아버지가 에서를 불렀어요. 너는 네 활과 전통을 의지해서 가서 사냥에 가져와서 별매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줄게.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버지가 너 형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더라. 너 내 말 듣고 염소 떼에 가서 염소 잡아와. 그럼 내가 별미 만들어 줄게. 그래서 가서 복 받아라. 그러니까 예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돼요. 누가 들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덕책, 양심적인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는데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이야 말도 안 돼. 그렇지만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인이죠.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 내가 의인인 건 믿겠다. 거룩하게 된 건 믿겠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마음이 오래가지 않더라. 마음이 또 변하더라. 근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도대체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교제를 하다 보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예, 죄인이지요. 천국엔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예, 의인이 가지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저야 죄인이지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저야 천국 가죠. 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천국엔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의인이 가지요. 당신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죄인이지요. 그럼 당신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저야 천국 가죠. 아니 의인이 천국 가잖아요. 선생님은 죄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어디가? 지옥 가죠. 그러면 선생님은 어디 가시겠어요? 저야 천국 가죠. 이 싸움이 끝도 없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3자가 돼서 들어보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본인은 말이 돼요. 왜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날 기억해 주지 않겠나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따라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의인이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한 분과 상담을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 믿는다.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변하더라. 그래서 내가 살다 보니까 또 행동이 변하고 마음이 바뀌고 막 이렇게 죄악 속에 살게 되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여전히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이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건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믿는다면서 나는 이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고 말을 못하겠다. 그거 자기 믿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짓밟고. 맞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거짓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다면 나는 거룩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자, 에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사냥하러 갔어요. 야곱은 어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안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바라봐요. 야곱이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형은 털 사람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이게 될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게 될 건데요. 야곱은 정확한 걸 알고 있어요. 자기로서 아버지 앞에 선다면 저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세계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읽고 13절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야곱의 마음에, 야곱 마음에 주장하고 있는 생각, 내 형에서는 털 사람입니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매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야곱 마음이죠, 그죠? 야곱의 생각이죠, 그죠? 자, 그런 야곱에게 들려오는 어머니의 음성은 전혀 달랐어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좋습니다. 자, 어머니에게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 어머니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해야 됩니다. 야곱이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마음을 주장하는 동안 리브가의 음성을 이제 무시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밀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야곱은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부인해야만 지금 들려오는 어머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네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거, 너에게 조건이 없다는 거, 네가 매끈매끈하다는 거,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베일 거라는 거, 저주받을 거라는 모든 네 마음의 문제로 여기는 거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마음만 듣고 가라. 가서 염소 떼 잡아와라. 염소 잡아오면 내가 별미 만들어줄게. 그리고 아버지께 나가서 복을 받아라. 자, 너의 저주는 나한테 다 돌려라. 여러분,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 줄 분이 있는데 저주받을 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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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별미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어머니 니브가가 만들 수 있어요. 야곱이 예, 어머니 자기를 부인하고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염소 떼에서 잡아왔어요. 별미 만들어주죠. 그리고 가죽으로 다 이제 매끈매끈한 그 몸을 털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야곱은 없고 에서로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자, 그 음성을 들을 때 야곱은 죽고 에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버지 앞에 갔어요. 아버지,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 죄가 왔습니다. 어? 너 누구냐? 예, 아버지 맏아들 에서인데요.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 아버지 하나님이 순적하게 잡게 하셨습니다. 그래? 근데 이상하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야곱의 음성인데 어디 손 좀 만져보자. 어, 털 사람이구나. 아유, 에서구나. 알았다 하고 딱 복을 명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다 명하고 나니까 에서가 받을 복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자, 그 다음에 34절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39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자,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자, 에서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야곱에게는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야곱이 에서가 어떻게 저주를 받았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왔는데 저주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순종하고 왔는데 저주였습니다. 에서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의존하고 나갔을 때 그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거는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보십시오. 자, 동생이 형님에게 돌아올 복을 이렇게 가로채서 되겠습니까? 요즘 형제 간의 재산 다툼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형제 우애하십시오. 성경이 도덕책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일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니? 예?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 참 기가 막혀서 교사를 불렀어요. 선생님,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느냐 모르니까 이 학생이 자기가 안 그랬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왈,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이 학생을 가르쳐봤는데요. 이 학생은 절대 거짓말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어이가 없어서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이 주일 학생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냐니까 자기가 안 그랬다 하고 교사에게 물으니까 이 학생 절대 거짓말 학생 아니라 하고 그러는데 장로님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그거 쌌는데 돈이 얼마가 드나요? 그냥 우리가 쌓주면 안 됩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죠. 창세기 27장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27장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 어머니 말씀대로 믿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너 누구냐? 아버지 마다들 에서입니다. 벌벌벌 떨면서 내가 이서 잘못 말하면 저주받을 텐데 아이고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매일 텐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불안에 떨며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불안에 떨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어머니를 믿는 믿음이 야곱을 아버지 이삭 앞에 담대히 서게 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두 부류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처럼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정성을 쏟아서 별미를 만들어 왔는데 내가 사냥을 해서 잡아오기까지 얼마나 내가 수고를 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어. 복은커녕 저주라니 말도 안 된 이야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울부짖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의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일하는 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아니 나에게는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저 죄인을, 저 거짓된 인간을, 저 추하고 더러운 인간을 의롭다 하셔.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틀렸다 말하는 거야. 나를 옳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나를 옳게 여기는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진실하다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다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경건하다 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십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고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성경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의 행위가 의로워져서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설 것이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만나면, 그를 깨닫게 되면 내 의가 얼마나 더럽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내 의 외에, 나 외에 나로 말미암는 것 말고, 이제는 내 의로 말미암는 것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어. 자,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인간입니다. 그런 여러분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행위를 바꿔서 고쳐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에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로 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설 것이냐. 내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건데, 내가 더러워진다고 내가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행위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의가 변질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변하겠습니까? 절대 그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는 변하고 추하고 더러운데 인간의 의는 또 변질되고 또 변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그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의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그 의를 요구하실 겁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의를 들고 선다면 저주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설 때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선을 긋고 결정을 하십시오. 끝까지 내 의를 고집할 것이냐, 내 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를 믿을 것이냐.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생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삶이, 그 주님을 나누는 삶이,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기는 너무너무 복된 삶인데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주님이 계셔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고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